오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2장에서 그랬죠. 나는 시온의 의같이, 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황폐한 남쪽 유다를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잊지 아니할 것은 헵시바 뷸라, 이걸 할 때 잊지 마라.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라고 하고 뷸라라 했다, 결혼한 여자라 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 그리고 권세가 넘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을,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절에, 오늘 말씀의 1절부터 이렇게 6절의 말씀까지는 보면은 우리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지요. 1절에서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예. 만약에 다른 삼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누구십니까? 라고 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에돔과 그리고 보스라,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서울, 그러니까 한국과 서울 이런 형식이지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를 지금 에돔으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원리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요, 나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나라들에게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당당하게 나오시는 이 장군의 모습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대답을 하지요. 그는 나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 공의를 말하는 이요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완벽하게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게 되지요.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내다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시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뭐예요? 의롭게 그리고 어때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자신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월 거의 한 중순 조금 넘어서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창궐하게 됐죠. 그러면 거의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아무리 질병이 오고 또 세상이 뒤집어져도 사람들이 변심하고 교회가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어떤 경우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창조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형식이지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해석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가 메시아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는 저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두고 장차 이루어질 그 메시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면 네 옷이 보도잎들을 밟은 자 같으냐 본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의복이 붉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옷이 포도잎들을 밟는 자 같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때 이제 대답은 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대적자들을 다 짓밟아버림으로 인해서 튄 선열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엄청난 무서운 말이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잎틀을 밟았는데 그랬습니다. 그 밟은 이유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아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 교회의 대적자들 짓밟아버립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짓밟아버리고 그 선열이 되게 된다는 그런 거 한마디로 너무너무나도 참 무섭고 두려운 거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기분 나빠가지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단지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셔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기분 나쁘면 뭐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상대적이잖아요. 사람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기분 나쁨 하지만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걸 통치자가 되신데 누구한테 기분 나쁠 것이 있겠습니까? 단지 전적으로 의로움을 세워가신 분이고 죄가 없고 공의로운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에게 의롭게 만드시고 그 의롭게 만드신 그들을 향해서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별시켜 세상 속에 교회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듭난 영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신 하나님이시다. 짓밟아서는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스스로 하나님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은 이제 중요한 거이죠. 1절에 보면 어땠어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붉은 옷을 입었다는 본래적으로 붉은 옷을 이야기하는데 붉은 옷은 왕의 옷이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붉은 옷은 피에 젖은 옷이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이제 11절에서는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제를 백마를 타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 예. 그런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들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13절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는 최고의 가장 뛰어난 그러한 지식을 가진 최고의 지식자예요. 예. 그런데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나, 예.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로고스가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로고스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 하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다고 말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붉은 옷을 입은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은 바로 구속적인 면에서 해석이 되어진다면 장차 오셔서 구속을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으로 가게 되면은 14장 17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이 이제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포도가 익었으니까 포도송이를 다 낫을 휘두르 거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안에는 자기 백성이래. 성 밖에는 완전하게 그 백성이 아니죠. 성 밖에서 밟히니 우리 예수님도 성 밖에서 죽었잖아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오셔서 짓밟아버린 거예요. 오늘도 보면 만민을 짓밟아버렸다 그러지 않아요. 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는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나 말이 서 있는데 말 턱 있는 데까지 그 피가 나왔대요. 그러니 마지막 심판이 피의 심판이요. 어마어마한 심판인데 이것을 함부로 넘길 수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교회가 되니까 한마디로 형식주의가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만 있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변질되어 버린 교회인데 교회라고 큰 소리 치고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여기서 면하게 된 거예요. 그 틀을 다 밟아 버릴 때에. 예. 이것을 지금 내다보면서 오늘 6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이거 복잡해요. 난 주석에서 보면서도 어떨 보면은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정말 신학교에서 이 구속사를 제대로 가르쳐준 우리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참 감사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6절에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술 취한 사람들은 뭐 정신이 없잖아. 여기도 쓰러지고 저기도 쓰러지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4절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면서 이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내가 했을 때 나는 누구냐, 바로 이사야로 보면 됩니다. 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그리고 많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이지요. 예. 그러기에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베푸신 은총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게 될 때에 누구의 말을 빌리느냐? 8절 그가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해요? 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게 9절 8절에 보면 그랬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해서 함께 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비로. 그리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드시고 안았다가 아주 사랑스러운 자기의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애기들이 너무 이쁘면 그냥 밑으로 우리가 굽혀가지고 그놈 애기를 들어올려가지고 볼에다가 키스도 해주고 이쁘다고 껴안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미치도록 사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번에도 장로님들 그 교육을 시키면서 그랬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하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만 그냥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3절 4절을 이렇게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럼 이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 장로님들이나 장로님으로 피택받은 피택 장로님들이나 지금 말씀 전하고 전하 또 동일하게,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동일하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그 깨달음과 믿음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가 가고 이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이렇게 귀한 성도들의 대표들이다. 교회에. 그러면 장로님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총과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인데 그 몸에 대표자들로 세웠다라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꼭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라. 이러니 장로님들은 축복 중에 축복받은 자들이 장로님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고 내 교육을 받으시오니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정치 잘하는 그 장로 뒤에 줄 서지 마시오.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얼마나 장로님들이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라면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빈부귀천이 없이 귀한 존재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도들을 안아주고 성도들을 껴안아주는데, 그 성도들이 목사님의 가르치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돌아보는 거, 바로 이 신방의 장로님들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여가지고 정치나 하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자기의 힘이나 빌려고 하는 이런 자들 되면은 안 됩니다. 하기 아무리 가르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을 헛되게 하지 마시오. 열 번 만나가지고 변화가 된다면은 이 교육 시키지 무슨 교육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내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은 이렇게 축복받은 자니 축복 중에 축복을 더 받으시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면은 하나님 자녀들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요. 아멘. 그게 또 이번 토요일 날 또 이제 가서 이번에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보세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을 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는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 예? 그리고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를 함께하면서 그들을 구원시켰는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가 모래사장에 그 길 갈 때 발자국은 다 알지 않아요? 그런데 신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보니까 딱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나 있는데 하나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 똑바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발자국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더래요. 그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나란히 이렇게 가더래요. 그때는 이제 세 번째는 보니까 없어. 네 번째는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발걸음도 흐트러져 버렸고 또 자기의 발걸음 막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처음에는 철 몰라서 천방지축으로 주님 옆으로 따라다니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주님을 알고 철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고 거기서도 더 주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주님이 저를 껴안고 이렇게 가셨는데 왜 지금 마지막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주님의 발걸음도 꼬이고 내 발걸음도 이렇게 꼬이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래. 야 이놈아, 내 사랑하는 종아, 너하고 나하고 춤추고 있지 않냐 이거야. 너무 좋아서 춤추고 있는 장면이래. 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춤추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과 춤추는 자들. 예? 이렇게 멋져요. 그러면서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백성들이 뭐예요? 모세 때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예, 11절에 어디 계시냐. 12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되 광야에 있는 말까지 넘어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건 지금 현재인데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고통당할 때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사실은 어때요? 이 광야에서 적과 꼬리오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가 뭐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까지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여호와의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를 이제 높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과거에 입혀주셨던 그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어쩌냐? 한번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저도 에베소 교회에 네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고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렸던 우리 기도하면서 울었던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기도해도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검은 것은 글씨고 적은 것은 하얀 것은 종이밖에 없고 이렇게 될 때가 우리가 가끔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주님이 껴안고 있다. 가장 이 세상에 행복한 자녀들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돼서 힘들고 어려운데 뭐예요? 에? 그거 아니라 젖을 먹고 새근새근하면서 그 엄마의 품속에 딱 안겨있는 아기처럼 행복한 아기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데 들어올려서 안아주시고 있는 우리 주님. 그러나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이런 표현을 사실은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느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을 잡혀있는 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돌아와달라고 그렇습니다. 17절을 하반절을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집받을 위해 돌아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자신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그래서 내 생활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뭐예요? 주여 살펴주십시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로 마치고 있는데 내일 64장에서 그 기도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내일도 또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 보시도록 오늘 아침에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것 없죠. 승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깨워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라면은 코로나19로 해서 들어가면서 손 씻는 것이 우리가 습관화돼 버렸잖아요. 그냥 가서 손 씻고 하는 거 옛날하고는 다르게 여러 번 씻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도대체 주님 앞에서 이 회개의 기도를 정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거리를 떨어지게 한다면 정말 왜 거리를 떨어져야 합니까? 병이 올까 싶어가지고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두고 가지 않습니까? 확신자 하나가 들어서면 거기가 쑥대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의 자신이 나를 하나님 앞에 보호하기 위해서 악인의 깨를 좇지 않냐고 죄인의 깨를 좇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로가 주야로 묵상하기에 나는 얼마나 전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오면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이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